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님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장대비와 같아서 온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우시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뚜껑을 닫아둔 장독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할 때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그러나 돌아갈 때에도 여전히 영적인 기갈 가운데서 있을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다루실 때에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대원하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복음을 해방하는 역사를 펼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훌륭한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덕목들 가운데 하나는 시대를 잘 이해하고 앞날을 예측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가나 한 기업의 미래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오늘 미국을 대표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곳을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만큼 미국은 세계적인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을 생각해보면 애플의 창업자는 남다른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고 시대를 잘 읽었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죠. 삼성을 일으켰던 초창기 리더들 또한 그와 같은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들의 선견 지명으로 인해서 삼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시대를 잘 파악하고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비단 지도자들에게만 필요한 능력은 아닐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이와 같은 능력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능력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더욱 시대를 분별하고 앞날을 예측하는 능력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인생의 날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정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많은 재능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은 과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생각을 우리의 이성은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것인가를 깨달았을 뿐 영원이라는 시간은 유한한 우리들은 결코 측량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70이요 80인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의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 앞날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치 자신들이 하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 대단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하늘에 속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을 받으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고 오직 이 세상의 일에만, 땅에 속한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의 징조를 파악할 줄은 알면서 그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서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강하게 비난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인 교훈을 육적으로 받아서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어리석은 그들을 가르치셔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는 가난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방 땅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루셔야 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가. 말씀으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시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난 여인에게는 자녀들의 떡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믿음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루셔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주님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마치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같은 국회 안에 있지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나 몸의 부활이나 영원한 내세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이 매우 피상적이었고 문자에만 내어 있어서 영적인 깊은 의미들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는 데 있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들 자체는 건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이성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분류해서 사실과 거짓을 가려냅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몸이 부활한다는 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종교는 윤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빛이 됩니다. 다른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각기 분열되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여전히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맨 것을 끊고 우리 스스로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게으른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민첩한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14장, 15장에만 보더라도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가난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기적이 필요합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그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들의 능력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시다라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아마도 사도계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하늘의 표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들은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해도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속임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요구하면서 주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길게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엄청난 변혁적인 사건입니다.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이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영적으로 보면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저는 다니엘 한 사람의 예언을 잠깐 여러분께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이 다니엘 9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은 이것을 예언하면서도 어떻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가능한가, 그것을 너무나 놀라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죄가 끝나며, 죄가 처리되며, 인류 역사를 검게 물들였던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마쳐집니다.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우리는 의가 없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십니다.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희미한 불빛밖에는 받을 수 없는 이방에 살았던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서 자기의 땅에 오시자 주님을 찾아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표적을 보여줍니까? 무리를 거르셨고 또 폭풍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예언을 성취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심이 만천하에 온 우주에 반포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징조가 될 것이다. 그 표적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4절 하반절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제 더 이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여전히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같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나셔서 이제는 그들을 만나지 않으시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메시아가 자기 땅에 자기 시대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불쌍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높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력에 영적인 분별력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친숙하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어떠한 분별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분별력을 쌓아야 하는 것인데요. 시편 119편 130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달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비치고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을 깨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박혜리 선교사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보고해 줬죠. 이제 10월에 이제 북한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의 또 선교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공부를 하였고 자기가 원하면 편안히 먹고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열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그런 고생을 자처합니까? 왜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 북한 땅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시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그들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었고 또 영원히 가치가 있는 영적인 보화들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편안히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삶을 원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더 나은 가치, 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읽고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대를 알지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고 영적인 필요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도우러 오라, 우리를 도우러 오라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가진 재물들을 더 고귀한 일에,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영적인 이해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그 책망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에 전념하십니다. 더 이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떡을 주의하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떡을 빌리지 말라.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바로 직전에 칠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 광주리의 떡이 남았잖아요. 그 떡을 좀 챙겨와야 되는데 떡을 챙겨오지 않았구나 라고 잘못 이해하고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주님의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오해하여 육적인 문제로 떡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해석하였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력이 너무 떨어져서 저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 오후 예배 때 몇 장 찬송을 하다 그러면 두 번씩 이렇게 물어서 하는데 저도 청력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잘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왜 먹고 사는 문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8절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은 지나치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 세상 일에만 온통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떠한 가치를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죠. 뭐 돈을 좋아하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흐름이 돈으로만 보이죠. 사람 교회에 와도 친구를 만나도 어떠한 모임에 가서도 돈과 관련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돈이라는 말을 하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그 사람의 귀가 그 순간 열리는 겁니다. 자기가 평소에 늘 생각하던 그리고 생각이 몰두되어 있는 그 주제를 누군가 말하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 세상 일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큰 손실을 당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 작년 주일학교를 하면서 몇몇 성도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놀란 것이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 제 말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제 의도를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유학생으로 왔을 때 두 가지 오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깨닫게 되니까 두 가지를 그 놀라워 했는데 그 첫 번째는 강단에서 목회를 하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한국의 그 어떠한 목회자보다도 탁월한 분이셨다는 데 놀랐습니다. 서울도 아닌 이 목회자들이요. 제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저 그 지방의 한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교회도 꽤 큽니다. 한 300명 정도 모이는데 부교육자가 안 온답니다. 이 충분한 사례도 드리고 또 부목사님들 아파트까지 다 주는데도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 또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목사님이 한 세 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명밖에 없고 계속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도시로 그 설교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서울에 이렇게 집중돼 있죠. 유명한 교회들은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도 아니고 그린빌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제가 한국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오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야 어떻게 이러한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조그마한 도시에 이런 목회자가 있는가 설교자가 있는가 해서 놀랐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이후에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목회자의 설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설교가 강단에서 설교될 때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설교를 좀 어렵게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조금 듣기가 쉬워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많이 하죠. 질문도 하고. 그 이유가 제가 처음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모든 전력을 다하여 오랫동안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하는데 말씀을 듣는 분들은 왜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떠내려갑니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처럼 또 들어야 하는 사람처럼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아직도 영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마태복음 16장에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강단에서 목사가 중간중간 말하는 어떤 예화들만 기억날 뿐 모든 하나님의 진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깨달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말해도 육신적으로 듣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얘기해도 먹고 사는 문제로 해결하고 그것으로 본문을 오해하고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며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 너무 그것을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시면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셔도 떡이 없구나. 그것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가? 그저 내가 먹을 양식이 있고 내가 거할 집이 있고 또 안정된 그런 뭐 일터가 있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혹시 생각하진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떠한 시대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고귀한 가치, 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영원한 일에, 영적인 일에 여러분 자신을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마음을 매우 어둡게 했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혹여 우리의 마음에서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반드시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리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등에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리라.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존경을 받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었다고 주님이 평가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그 놀라운 겸손한 믿음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주님의 제자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간단한 영적인 교훈조차도 오해할 만큼 영적인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풍성하게 맛보고 그래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빛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염려하며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며 영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를 도우러 오라 환상 가운데 바울이 보았던 그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과 같이 곳곳에서 지하의 교회에서 또한 북한의 그 공산 치하의 앞지하에서 영적인 도움을 호소하는 수많은 영적인 필요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위대한 일에 그 선한 일에 우리가 민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과거의 그 역사보다도 앞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까지의 그 인생이 더욱 탁월하게 하시고 더욱 빛나게 하시고 더욱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